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지난 주말 폭염 소식으로 도배된 뉴스들 틈에 유독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야생 사냥 한 마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죠. 백두대간에 주로 서식하는 사냥이 어떻게 해서 서울까지 올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사냥은 서식지 파괴로 인해서 전국에 700마리밖에 남지 않은 1급 멸종 위기종인데다가 주로 백두대간 일대를 따라서 바위와 절벽으로 이뤄진 험한 산악지대에서만 서식하고 있다는데요. 고속도로며 터널 등으로 여기저기 막힌 길을 뚫고서 서울까지 왔다는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야생동물 포획을 금지해온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걸까요? 근데 하필 인구도 많고 소음도 많은 서울일까? 요즘 또 서울 주변에 탐방로들이 많이 개발돼서 등산객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멀고 험한 길을 거쳐서 힘들게 서울까지 이사 온 걸 녀석이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반가운 마음 한편에서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네요. 7월 24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7월 24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9533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진성의 보릿고개 전해드렸습니다.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1급 멸종위기종인 야생사냥이 서울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요. 멸종위기종이 서울 같은 대도시 안에서 발견된 것 이 자체도 신기하지만 사냥이 원래 평생토록 큰 이동 없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가까운 곳 중심으로 일정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먼 백두대간에서 온갖 장애를 뚫고 서울까지 이사를 왔다는 거, 이게 놀라운 대목이란 겁니다. 예민한 동물인 사냥이 살기 좋기로 치자면 백두대간만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왜 하필 서울까지 이사를 오고 싶었던 건지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건데요. 사실 서울에서 서식하는 게 확인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5년 전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사냥이 올무에 걸린 채 발견된 적이 있긴 하죠. 이런 걸 보면 백두대간의 사냥 무리 중에서 북쪽으로 서식지를 옮기려고 시도했던 사냥들이 꽤 있지 않았었나. 그 중에서도 이번에 발견된 사냥이 힘들게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힘들게 이곳까지 왔는데 보금자리 잘 꾸미고 또 적응을 해서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24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지루성 두피염을 비롯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건강 궁금증 해결해드릴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구강질환과 전신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먹고 살기 시간에는 여름철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6724번 쓰시는 분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57세 남성인데요. 2009년에 치질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방귀가 쉴 새 없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병원에 가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나오고요. 하루 종일 나올 때도 있습니다.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아,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치질 수술 후에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아주 드뭅니다. 사실 치질 수술이라고 하는 게 혈관이 부풀어 오른 부분을 우리가 조절해 주는 수술이거든요.
예.
근데 아주 드물게 항문 괄약근의 이상으로 별순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괄약근 이상이 있거나 남성분인 경우에는 좀 훨씬 더 드물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성분인 경우에는 출산 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항문 괄약근 이상이 생겨서
네.
변실근과 함께 방귀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침할 때도 방구가 나오고 오히려 또 가끔 속옷에 실내하고 묻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수술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러셨던 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요. 저는 수술보다는 괄약근이 정상인데 괄약근을 조절하는 신경 손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경우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대사성 신경 손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젊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혹시 치질이 굉장히 심해서 변비가 오래됐으면 직장에 변이 가득 차면서 직장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오는 이러한 변실금일 수도 있어요. 신경인성 변실금.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간혹 이제 변비가 오래돼서 치질 때문에 설사약을 남용한 경우가 간혹 원인이 되고요. 아주 드물게 이 수술 과정에서 괄약근을 잘라내는 경우가 옛날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럴 때 괄약근이나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인데 최근에는 이런 수술 방법을 거의 안 써서 혹시 그냥 이런 대사 질환으로 또는 직장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항문 괄약근에 문제가 생겨서 변실금이 생기게 됐다면 방귀를 자주 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도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럼요. 쭈그려서 물건을 이렇게 우리가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거운 물건 들고 일어날 때 실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우면서
네.
복대에 힘을 줄 때도 뿡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사회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난감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인에 따라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우선일 텐데요. 이 방귀가 실세 없이 나온다는 것을 그냥 이 휴대폰 뒷자리 6724번 쓰시는 분 내가 변실금 환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실금은 90%는 수술 없이 보존적으로 치료가 좋아져요.
예.
케겔 운동을 한다든지 술을 안 먹는다든지 유제품을 조심한다든지 하지만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는 이 괄약근을 조절해 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10분 중에 한 분은. 그래서 우선은 수술이 없이도 잘 치료가 되니까
네.
항문 전문의 우리나라에서는 외과 전문의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방문하셔서
네.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면 진찰을 받아봐서 해서 치료 방법하고 수술 방법을 조금 권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에 변실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케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질문 주신 분도 해당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출산 후에 요실금 또는 우리가 골반적 근육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닥터 케겔이 발견했다는 케겔 운동. 어떻게 하냐면 자 숨을 한번 들이쉬면서 흡 10초 동안 항문, 요도 등을 마치 이렇게 변이 내려갈 때 변을 끊거나 소변 줄기를 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엉덩이 끝, 꼬리뼈, 항문 쪽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초 동안 힘을 줬다가 천천히 10초 동안 또 내쉬고 이런 것을 하루에 50번 정도. 이거는 남들이 모르게도 할 수 있어요.
네.
자리에 앉아서도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읍! 하고선 풀어준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보통 2두박근, 3두박근, 팔 근육 강화하는 것처럼 기저, 골반 기저 근육을 강화하고 항문 또는 요도 괄약근을 우리가 강화하면서 90% 이상 완치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질문은 건강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영미 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부산에 거주하는 43세 남성입니다. 20대 때부터 두피에 뾰루지가 많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젊을 젊을 때 다 있는 단순한 여드름의 일종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도통 좋아지거나 낫지를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여드름처럼 보이고요. 가려움이 심한데요.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탈모도 현재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냥 피부과에 가서 가려움을 없애는 정도의 처방만을 받고 있어요. 단순 두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참고로 증상은 두피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셨는데 20대 때부터면 20년 이상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된 건데 무엇 때문일까요?
너무 자세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민님. 써주신 글만 봐도 진단이 거의 됐어요. 저는. 지루성 두피염입니다. 이 지루성 두피염. 머리, 이마, 겨드랑이,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잘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고요.
네.
지루성 습진이라고도 부릅니다. 붉은 반점하고 비듬을 주증성으로 하고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생후 3개월 이내 애기들 100일 전후에 애들 인설이라고 하죠.
네.
두피 비듬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를 잘 씻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 나오는 분비샘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40대, 70대에도 빈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자의 3에서 5%에서 보이는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 증상이 주로 뭐 빨갛게 된다든지 닦지가 않는다든지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 김영임님은 여드름처럼 뾰루지가 납니다. 그리고 도통 좋아지지도 않고 낫지 않습니다. 가려움이 심합니다. 그리고 탈모가 진행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단했는데요. 그게 바로 증상입니다. 홍반, 붉게 보이고요. 여드름처럼 부풀어 오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비듬이나 딱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겨드랑이에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가렵고 나타나는데 이 모근이 있는 피부를 파괴함으로써
네.
겨드랑이나 두피에서 모발을 잃어버리는 사태, 즉 탈모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두피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서 다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환자분 중에서 귀에 생긴 분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귀요?
귀 안에 외이도.
네.
외이도 저도 귀에 털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진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겨드랑이 부위도 적지 않고요.
예.
남자분들은 삿고랑이라고 해서 사타구니 부위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분들은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고생하시고 남성분들은 이 두피에 지루성 두피염이 발생함으로 부분적인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질문 주신 분은 처음에는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 다른 피부염하고 지루성 피부염을 구분하는 그런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건 딱 하나인데 지루성 피부염은 조절도 가능하고 아주 중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건선 환자분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선.
건선. 소라이시스라고 하는 이 건선은 두꺼워요. 그리고
네.
피부가 두꺼워지고 이게 건선이 물고기 비늘처럼 변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려움이 없어요. 건선은. 지루성 피부염은 가렵고. 그런데
네.
이게 결국은 이것도 조직 검사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은 혹시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계신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열이 많다는 건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과 자율신경계의 교란으로 보는 경우를 저희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땀이 많이 나요.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머리가 기름지고
네.
그리고 그 기름지고 땀이 많이 나고 하는 게 균이 자라기가 쉽거든요. 균이 자라기 쉬운 경우에 이런 피지선 등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루성 그 두피염이 오고요. 또 모자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높은 습도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프로야구 선수들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 더운데 모자 쓰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청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남들보다 좀 피지선 분비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될 만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 단지 그냥 완치가 아니라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예.
비타민 B1, B2, B6와 같은 복합제를 드심으로 인해서 피부의 건강을 좀 좋아지게 하고요. 일주일에 머리 감는 횟수를 한 3, 4회 정도. 언제? 밤에 외출 후에 들어와서 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주는 것.
네.
그리고 몸에 퍼질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부신피질 호르몬, 즉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것을 먹는 약 또는 바르는 것도 처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 손톱을 잘 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긁거나 예, 그런 지루성 두피염, 지루성 피부염 있는 걸 긁어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손 자주 씻고 손톱을 짧게 깎아주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오늘 여섯 글자라 좀 긴데요. 머리 두피에 발생되는 염증 중에 한 종류예요. 이것이 뾰도락지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비듬을 나타나고요.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여섯 글자로 된 이 염증 질환은 피부 염증 질환은 무엇일까입니다.
네, 오늘의 정답 여섯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휴대폰 문자 번호 샵 8001번이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휴대폰 뒷자리 2306번 쓰시는 분, 이진 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60대 후반의 부부입니다. 저희는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요. 제 남편은 대형 화물차 운전을 하고요. 항상 이진 씨의 예쁜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납니다. 좋은 성의 곰배력 오늘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남편 힘내라고 이진 씨가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두 분이 아침 일찍부터 또 부지런히 움직이시네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아마 화물차 운전하시는 남편분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중간중간에 꼭 시원한 물도 챙겨 드시고 또 너무 덥다 싶으면 휴식도 좀 취하시면서 이렇게 운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06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조은성의 노래입니다. 곰배령. 9988 건강 길라잡이.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다양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치아 그리고 구강 건강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려대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평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특별한 구강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치아 건강과 우리 몸 전체 건강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 하면서 치아 건강이 100세 장수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치아 건강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면서요.
네.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만큼 삶의 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음식을 씹어 먹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현대사회에서 수명이 길어지고 특히나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구강 건강이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출발 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는 점이 전신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과 많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들어보긴 했는데요. 바꿔서 이 이야기를 하자면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강 질환과 관련이 있는 전신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예.
임산부에 있어서는 조산이나 저체중아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성인에 있어서는 뇌졸중, 심장질환, 폐렴, 심혈관계 질환, 당뇨 네. 등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강질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신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궁금해요.
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것처럼
네.
잇몸의 질병도 다른 종기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혈관과 임파선으로 모든 신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아.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칫솔질을 할 때 피나는 것은 혈관이 약해졌기 때문이고 약한 혈관을 통해서 입속 세균과 대사산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혈관 속 세균은 전신을 돌다가 특정 부위에서 특정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앞서 언급해 주신 여러 질환 중에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다룬 적이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당뇨병과 치아 건강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당뇨병 환자는 세균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주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예.
치주질환은 또 혈당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을 더 악화시키죠. 어느 한쪽만 좋지 않아도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 당뇨학회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치주질환 발병률이 2.6배 높다고 하고요. 잇몸뼈, 즉 치조골 소실률이 약 3.4배 정도 높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산으로 저체중아 출산 확률을 높인다라는 점도 최근 임산부의 치아 건강이라는 주제에서 다룬 적이 있잖아요.
네. 충치, 치주 질환을 가진 임산부는 조산으로 저체중아를 출산할 확률이 7배 이상 높다라고 합니다.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예.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증이나 심혈관 질환과 구강 질환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 건가요?
치아나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입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혈액을 따라서 신체 내부로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체 내부로 이동해서 특정 부위에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예.
만약 혈관에 붙은 염증이라면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을 쉽게 달라붙게 해서 동맥경화증을 촉진시키고요.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막아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만약 뇌로 가는 혈관이라면 뇌경색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충치를 일으키는 충치균인 뮤탄스균에 의해서도 잇몸 상처를 통해서 혈관으로 흘러들어가서 심장에 도달하면 심내막염 등 세균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심한 치주염을 가진 경우에 심근경색 발병률이 3.8배 이상 증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 흡연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진 만성폐쇄성 폐질환도 치아 건강과 관련이 있다. 이건 좀 뜻밖이거든요.
네. 폐쇄성 폐질환은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요. 이 질환 역시 잇몸 질환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또 흡연으로 인해서 타액 감소와 치석 발생 등으로 잇몸 질환과 치아 질환의 원인균이 호흡기 질환과 조산 원인 중에 하나임이 이미 밝혀져 있죠.
예.
그래서 잇몸 세균이 침에 섞여 기관지나 폐로 들어가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간에는 어금니가 빠지면 치매가 빨리 온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는데요. 이게 정확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구강질환과 치매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이런 보고가 요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한 치아로 저작 활동을 꾸준히 한 그룹에서 기억력이 더 상승됐다라고 보고를 하고요.
예.
그렇지 못한 군에서는 이제 치매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죠. 어금니가 빠지면 치매가 빨리 온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금니처럼 이제 턱관절을 받쳐주는 치아가 상실하게 되면 치조골의 손실이 많아지고 씹는 기능이 줄어들면서 저작근이나 그 주변에 혈관 감소, 뇌로 가는 혈관을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실제로 치아가 없는 노인의 경우 치아 전부나 치아 일부가 남아있는 노인의 경우에 비해서 인지능력 장애의 위험성이 3.6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인의 경우 평균 치아가 15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
네.
10개 미만인 경우 치염 위험군 노인군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아, 10개 이하면 치매 위험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
네, 성인은 보통 32개의 치아를 가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구강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구강 건강 잘 지키려면 역시나 잇몸과 치아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네, 맞습니다. 구강 건강 관리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양치질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시는 게 치아나 구강 점막에 치태가 달라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1번입니다.
예.
그리고 치실이나 치간 청소용품으로 치아 사이를 닦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간식을 드시는 걸 권유드리고 금연하고 껌을 씹는 것을 좀 권유드립니다.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셔야 구강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를 잘 닦는 것일 텐데요.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양치법 혹시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네,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이런 건 하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쓰는 치약 중에 불소가 들어가 있는 치약을 쓰면요.
예.
이 불소 성분에 의해서 입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좀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당 분해하는 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충치도 좀 덜 생기고요. 그리고 치아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불소 치약을 쓰면 좀 더 치아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치아 건강이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려대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6114번 쓰시는 분 문자 보내주셨어요. 대상 포진 관련돼서 궁금증을 길게 보내주셨는데 지난 6월 29일에 보내셨었는데 혹시 못 들은 거 아니냐면서 다시 한번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다가오는 7월 30일에 대상 포진 관련된 내용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때 방송 내용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열의 행복해요 신청해 주셨네요. 이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
바르게 먹고 살기 매주 화요일에는 제대로 알고 먹자는 뜻에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름에는 장마가 지고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워낙 습도가 높다 보니까 식중독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식중독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중독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것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식중독의 이제 원인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요. 특히 미생물에 의한 감염도 사실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 우리가 식중독을 이제 법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기로는 이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 이런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의에 따르면 이 원인을 미생물이나 유독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네.
그래서 이런 미생물이나 또는 바이러스 이런 거에 감염되는 감염형 식중독하고 그리고 이제 유독물질에 의한 식중독을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분류합니다.
네. 근데
이 감염형 식중독은 이제 다시 이 어떤 게 감염되느냐에 따라서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이렇게 나누고요. 세균성 중은 또 다시 뭐 병원성 대장균, 뭐 살모넬라 등등 뉴스 같은 데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그런 세균 네. 이름들이 있고 바이러스성은 아마 요즘에 이제 그 노로바이러스가 특히 겨울에 이제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네. 그리고 뭐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이러스성 식중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원충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건 이제 아주 작은 그 원생 동물에 가까운 세균이랑 또 다른 건데 요런 네. 것들도 최근에는 은근히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소형은 이제 그야말로 독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들에 대한 건데 이것도 복어처럼 이렇게 약간 자연독을 가지고 있는 식중독이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 화학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중금속이 오염색이 됐다든지 뭐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화학독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예.
뭐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제 여름에 조심해야 되는 식중독은 이제 주로 감염형 그 중에서도 이제 세균성 식중독들을 특별히 좀 여름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세균성 식중독도 전염이 되나요?
사실. 식중독이 전염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식중독은 거의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콜레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물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콜레라는 사실 식중독의 범주에 넣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수인성
네.
전염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매개로 해서 전염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식품도 좀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식중독은 사실 바이러스성을 제외하고는 전염성이 사실 별로 없고요. 그 2차 감염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염된 사람의 어떤 뭐 분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2차 감염이 가능하긴 한데 사실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균을 이렇게 조금 뭐 섭취를 한다든지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위나 면역 체계에서 걸러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세균이 굉장히 많은 엄청난 많은 양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1ml에 뭐 1000마리 정도 있다 그러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미생물 합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1ml에 1000마리는 그렇게 많은 세균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세균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보통 뭐 요거트에 뭐 100만 막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번식을 크게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막 100만 넘어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세균이 잘 번식하는 여름철에 식중독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생물이 번식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그렇죠.
따뜻하고 습도가 높아야 되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식중독 통계를 볼 때 이 발생 건수랑 환자 수를 좀 같이 봐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환자 수는요, 한 건이 발생해도 예를 들어서 단체 급식 같은 데서 이제 문제가
그렇죠.
생기면은 100명, 200명씩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발생 건수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생 건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여름에 가장 발생 건수가 많고요. 특히
네.
이제 6, 7, 8월이 제일
그렇죠.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음식점이 이제 한 66%로 거의 1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이런 단체 급식소는 사실 8%에 불과한데
네.
환자 수는 학교가 38%로 1위예요. 그만큼 이제 건수는 적지만 학교나 이런 단체 급식하는 데서는 발생을 하면 이제 좀 큰 문제가
네.
여러 사람이 같이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매년 6월과 8월까지 좀 조심해야 되고
네.
특히 이 학교 및 단체 급식에서는 소위 이제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발병률이 좀 높고요.
네.
그 음식점에서는 이제 병원성 대장균하고 우리가 보통 살모넬라라고 불리는 하고 그리고 원충성 식중독 요 세 가지의 비율이 이제 통계적으로는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름에 주의해야 되는 식중독의 주요 오염원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에 이제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건 바이러스성이고 이제 여름에는 이 병원성 대장균 그리고 캠필로박터,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이게 이제 여름에 일어나는 네 가지 이제 주요 식중독균이거든요. 근데 그 세균들은 이제 오염원이 주 오염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자라는 또는 주로 이렇게 오염돼 있는 그런 식품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게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 우리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가 장출혈성 대장균은 작년에 그 햄버거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되게 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는데 이게 그 쇠고기 또는 분쇄육 같은 것을 잘못 보관했을 때 이제 좀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살모넬라랑 캠필로박터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생닭에 제일 많이 오염되고 또는 달걀 같은 것들이 이제 오염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브리오는 이게 이제 해양성 세균이거든요. 예. 그래서 해양성 세균은 사실 염도가 낮으면 잘 못 자라는데 바닷물이 이제 염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 수산물 섭취에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 오염원은 다르지만 사실 올 봄에 이 미국에서 이 로메인 상추가 한번 크게 그 식중독이 일어가지고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 사망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로메인 상추는 병원성 대장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 오염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더운 여름에는 뭐 어디든지 얘네들이 이렇게 그 옮겨서 도마나 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고 이제 가급적 생식을 삼가시고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더운 여름에 휴양지에 가거나 이제 피서를 가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조심하라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역시 수산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7월 말이 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피서를 많이 떠나시고 바닷가로 많이 가셔서 또 이제 해산물 특히 뭐 회를 드시거나 뭐 이런 해산물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이제 과거에 부산에서 일어난 식중독 사고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원인이 장염 비브리오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장염 비브리오의 그 퍼센티지는 이렇게 최고로 높진 않지만 이제 해안가 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이 많이 일어나는 식중독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장염 비브리오는 해양성 세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식중독이고요. 이게 그 해수 온도가 한 18도 이상으로 이제 상승할 때 급증을 하고 또 이 폐류의 껍질, 뭐 아가미, 내장 이런 데 이제 붙어서 생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선을 다룰 때 이제 어패류에서 칼, 도마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오염이 많이 돼서 그 음식을 섭취하면 이제 식중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균, 이 장염 비브리오는 다행인 거는 사실은 이제 열에 좀 약한 편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생적으로 조금만 관리를 하면은 쉽게 막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 칼, 도마 특히 가서 이렇게 날 생선을 사가지고 이제 뭐 직접 캠프를 하신다든지 요리를 하신다든지 그쵸. 운반하는 동안 이럴 때 이제 냉장을 잘 하시고 아니면 아예 냉동을 하시는 게 가능하다면 하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언제나 수돗물이나 이런 걸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몇 번씩 꼭 이렇게 세척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드시기 전에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가열을 해서 드시면은 그나마 이제 좀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식중독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지도 같이 짚어주세요.
네. 보통 식중독에 걸리면 보통 이제 구토, 복통, 설사, 보통 이게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오는 그렇죠. 경우가 대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열은 나는 경우도 있고 좀 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복통과 설사가 있으시다고 하면 병원을 한번 찾아 주시는 게,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예방 캠페인 할 때 이제 언제나 세 가지 당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을 자주 씻자. 뭐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실제로 손만 자주 씻어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렇죠. 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육류는 가급적 익혀 먹고 그리고 이제 물을 끓여 먹고 이 세 가지를 보통 우리가 식중독 예방 캠페인의 3대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익혀 먹을 때도 사실 뭐 중심부 온도가 한 74도 이상 1분 이상 가열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온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온도계를 이렇게 쏴가지고 재는 그런 온도계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충분히 익혀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익혀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냉장 온도를 5도씨 이하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실 냉장이 10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5도씨 이하로 이제 가급적 차게 뭐 얼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 위에 넣는다든지 그리고 조리기구의 살균 소독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 식중독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닥터 유의 퀴즈 정답은 지루성 두피염입니다.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 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휴대폰 뒷자리 8371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장클로드 보렐리의 연주 바다의 협주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